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돌봐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성령님이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시지만은 오순절 날에는 100% 그 마가다락방에서 약속을 따라서 저녁 기도에 힘쓰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100% 임했거든요. 이게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즐거움을 갖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은요, 다른 데서 만족 못 하는 거예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데서 만족을 못 느낍니다. 세상에 그런 기쁨이 없고, 그런 행복이 없고, 그런 소망이 없고요. 그 모순절 마다에 성령이 마셨을 때, 이 제자들은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고단이 오더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죽음이 앞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그게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가치인 일이기 때문에 삶이 변화된 거예요. 정말 초대교회에 성령이 마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그들은 교회에 모이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모이를 힘쓰는 그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냥 끌어당겨다 앉혀놓은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발로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서 오면 또 가지도 않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물질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 중요하죠. 그렇죠? 참 우리에게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을 모아야죠. 또 어느 정도 모이면 집도 사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도 좋은 곳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돈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참 돈은 좋은 거고 꼭 필요한 것이고 모으면 모을수록에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돈이거든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이거는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로 만족했으면 이런 일이 날까요? 예수면 됩니다. 하나님은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자기 재물을 잡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있는 사람, 재산인 사람들은 그걸 팔아가지고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말씀하니까는 그 중에 핍주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즈니스인 겁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원이 밭일 거예요. 밭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밭을 판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뭐 집이 몇 채가 되니까 그 중에 하나 팔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집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가 머물 거처가 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밭을 팔고 집을 팔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 앞에 내려놨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정말 예수가 그의 삶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계획인 겁니다.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개혁적인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믿어지지가 않지만은 그러면서도 아 이게 내가 정신이 돌아서 하는 짓은 아니구나, 내가 진짜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 짓을 하고 있다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필요가 있었죠.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재정적인 많은 필요가 있으면서 성도들은 변화되면서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역사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아마도 재산을 드린 사람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더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아 저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이 교회에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소유를 팔아서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말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도 베드로에게 제 소유를 팔아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마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교회 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드렸는데 그것을 꿰뚫어보는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그의 죄는 성령을 속인 죄에서 얻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내가 한 죄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다 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모독하게 한 죄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다, 이것은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라고 하는 겁니다. 넌 정말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는 거기서 즉사합니다. 무섭죠? 안 무서워요? 저는요 무서웠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서 야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은 거예요. 나도 정말 잘못하면 벼락 맞을 것 같아, 제 명대로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겁나더라고요. 여러분 겁이 별로 안 나는가 보네. 아니 그러면 제 명대로 살 사람이 어디 있겠냐, 뭐 통째로 다 먹은 것도 아니고 얼마를 감추었다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 이렇게 벼락 맞아 죽는다 하면은 나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정말 제 명대로 살겠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막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아나니아만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셋이 가운데 와서 이 사실을 모르던 그 삽비라까지도 거짓말을 하게 가지고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이 죽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5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옵니다. 5절에서도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는 건, 우리는 살면서 이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는 것이 주님 안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있고 주님 바깥에서 세상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갖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주님 안에서 내가 갖는 두려움인가? 그러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주님 바깥에 있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인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주님 안에서 있는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을 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움이 눌리게 되고요. 그 문제를 내가 피해갈 수 없는데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면 두려움에 눌리게 되는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바깥에서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또 오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있어요. 그건 진짜 더 위험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무섭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은 도우신 하나님이지만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민족들이 죽어져 나가는 일들, 어떨 때는 어린아이까지 다 싹 죽여버린 그 일들 보면은, 야, 이거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굳이 하셔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니, 남편, 아내 하나 죽이면 되셨지. 뭐, 아내까지 그렇게 죽게 하냐?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 두려움, 가질 때가 있어요. 참 사람들 중에서는요, 무서운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그러다 하나님이 치신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치셔. 망해도 그냥 완전히 망해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을 자꾸만 조성한다는 것은요, 또 이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말 이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여러 가지 가면들을 쓰고 왔을 때,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분별을 빨리 해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포장됐을지만,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도 자녀를 키울 때 무서운 하나님을 잠깐 강조해. 말 안 되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너 야단치신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별로 얘기 안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야단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꾸 야단치면은요, 이게 자녀가 잘 되는 얘기인지 아니면 진짜 무서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게 저주받으라는 얘기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너는 뭐 하나님이 화내셔 나와야 돼. 아,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야 되겠냐고요. 우리들이 자녀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무서워서 교회 나오는 자녀들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언젠가 철이 들면은요, 세상 사람 얘기 들면은요, 머리가 깨면은요, 아, 내가 속았다 생각합니다. 그죠? 속았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 부모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꾸만 이 공포의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야단치는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니까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속았다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우리는요, 세상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을 때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동안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몇 년 동안 두려웠습니다. 제 명도 못 살 것 같다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럼 저는 몇 가지 원칙을 썼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다 오르시다.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는 과정에 우리로서 정말 충격적인 일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좀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마워요, 잘했어요, 그 정도로 헌금하시니 너무 참 훌륭합니다, 박수를 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봅니까? 하나님 보여주게 하니까 보여주는 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건에 대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를 돌아봤을 거라는 거죠. 안 돌아보겠습니까? 무슨 강심장이라고 자기를 안 돌아보겠습니까? 사람이 눈앞에서 죽는데, 그것도 헌금하다 죽는데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돌아보겠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많은 얼굴을 가지고 접근해 두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은혜 받을 때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슬금슬금 틈만 있으면은 내 심령과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라 안에 들어와서 망치게 하는 것이 죄인 겁니다. 초대교회도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런 죄된 요소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정화시키는 그 일을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자신을 돌아보게 하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죄로 타락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그 초대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하는 그 사건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결과가 좋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기 때문에 아,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 왜냐면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훅 하고 죄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겐 욕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욕심이 훅 하고 올라옵니다. 내게는 정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여자를 보거나 멋있는 남자를 보면 갑자기 이상하게 무슨 마음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 어느 누구에도 이런 죄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 이건 정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지. 내가 도둑질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음란한 짓을 저지르면 안 되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평안할 때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에 완전히 휘둘려가지고, 그 사랑하는 그 부하를 죽음 가운데 내몰고, 그 사랑하는 부하의 가정을 깨뜨리고, 그 아내를 취해오는 이 다윗의 모습, 악마죠, 악마죠. 죄가 슬며시 들어와서 장악했을 때는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님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정말 내 사랑,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한눈파면 안 돼. 신문에 보면은 돈 먹다가 걸리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판사기 때문에, 검사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죄를 안 져줄 거지만 돈이 그를 바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판사와 검사는 우리보다 훨씬 법에 대해 잘하는 사람이고 죄값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죄를 저질러요? 우리보다 못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시험에 왔을 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손에 깨어있으면서 하나님께 참말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정령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나는 그 물질 때문에 타락할 수 있음을 주님에 고백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없구나. 우리 사람이 잠깐 그런 얘기를 해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돈을 많이 안 주시는지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야. 정말 돈 많이 주시면 잘 쓸 수 있는 자신이 있대요. 근데 또 그걸 또 한테 물어봐요.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그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서 제가 또 남편은 또 이 아내의 비율을 좀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게 말이야. 정말 당신한테 돈만 많이 주면 정말 잘 쓸 것 같아. 같은 식구인데도 이게 이제 우리 딸이 좀 더 벌고 우리가 이제 그만 못한데 나도 그게 이상해. 그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그런데 다시는 제 속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지. 여기서 또 돈이 꽤 들어오면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돈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난 신문을 통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많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또 한 가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즐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욕심에 매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언제든지 욕심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다 드린다 해도 얼마를 감출 때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 생각을 했으니까는 감췄죠. 아이, 뭐, 나는 뭐 돈을 돌미처럼 여기 나가내면은 다 드리죠. 근데 돈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고민하게 되고, 와이프랑 또 의논하게 되는 거야. 아예 그냥 당신이 그냥 소식껏 해. 뭐,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 아, 우리만 알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얼마라도 드린 게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뭐 교회 좋고 나 좋고 뭐 다 좋은 거 아니겠어.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부부간에 아마 입을 맞췄을 것이 분명한 거죠. 욕심인 겁니다. 욕심은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 게 이게 욕심인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욕심에 매여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뭐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욕심낼 것도 없어요. 아니거든요. 없으면 없는데 욕심이 있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면서요 버릴 것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사단으로 가득했어요. 본인이 알았을까요? 아우 내 마음에는 사단으로 가득해 이거 알았겠어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지나친 사람이에요. 잡음은 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욕심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배후의 악의 영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욕심이 자기를 잡아꼽고 배후의 악한 영이 그를 잡아가지고 타락된 인생을 살아가게 한 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는 어릴지 모릅니다만은요 그래도 하루에 몇 번 정도는 아 진짜 참 감사하다 느끼셔야 돼요. 참 감사하다 아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적어도 하루에 몇 번 정도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때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 어저께는 또 우리 딸이 밤늦게 전화가 와가지고 차 박았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나갔다 왔네요. 아침에 제가 당지수를 재보니까 글쎄 한 20에서 25가 올라갔어요. 평안을 유지한다라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또 신경제가 썼던 것 같아요. 뭐 사고 날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이제 한 9시 반이나 10시쯤에 집에 오는데 그 우리 집 거의 다가와서 올림픽길에서 어떤 멕시칸이 한번 부딪혀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 그 헤드라이트가 다 깨져가지고 이 차가 움직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가가지고 또 그리고 또 토잉카 불리긴 좀 그래가지고 또 그 쭈그러진 그 범퍼로 또 힘을 내가지고 하, 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찰이 오면 리포트하고 갈랬는데 또 경찰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펴가지고 덜덜거리는 차를 갖다가 이제 집으로 가져오는데 제가 토요일 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제일 틈을 많이 받는 때가 또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제가 조심을 하면서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평안합니다. 토요일 날이.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엘리베이터 집에 들어가는데 딸이 그런 거야. 아이, 오늘 진짜 참 나쁜 날이네. 그래요. 뭐가 나쁜 날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더라고. 고맙죠. 뭐 아빠는 목사라도 또 그런 얘기도 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아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을 부르심을 잇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눅들지 마세요. 주눅들면 원수마귀만 좋아해요. 담대해야 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뭐 내 힘 갖고 살았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채워주셨지.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더 충만히 마시는데 아 이게 뭐야 오늘 재수 없는 날이고 정말 나쁜 날이네 더 보면요 원수마귀가 좋아하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막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해, 그렇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해도 주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합력을 설 일으키게 하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함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린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삶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산날 동안에 주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내게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엊그제인가 제가 조선일보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데 성공한 여성 사업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셨는가 몰라. 아, 근데 머리가 또 노랑머리예요. 글쎄 제가 또 혼혈인가? 요즘엔 뭐 머리도 노랑머리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지만 워낙 물이 잘 들어서 그러는지 컬러로 보면 완전히 서양 사람 같아요. 노란 머리가. 화장을 또 아주 진하게 했어요. 그래서 얼굴만 딱 봐가지고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를 않아. 그런데 뭐 화장품 회사를 해서 성공을 해서 4억불인가 500불을 그 회사를 팔고 이제 선글라스 회사를 해가지고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여성 사업가라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아, 이분이 한국 사람인가 혼혈인가 막 이게 궁금해가지고 얼굴 보면 좀 짜증 나지만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기사를 쭉 보니까 아, 엄마 아버지 다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요, 뭐 그분이랑 관계된 분이 여기 없어서 그러지만은요, 아, 왠지 모르게 나는 그 얼굴 보면서 피곤하더라고. 이런 사람이면 살면 참 피곤할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이 괜히 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아, 그래서 어땠다고. 물론 한국 사람이 뭐 성공하면 좋긴 좋지만, 아, 그래서 어땠다고 이런 기사를 내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감동케 하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이웃을 섬기는 사람, 우리 감동케 하거든요. 아, 정말 이 사람은 그 사회를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정말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우리를 감동케 하는 그런 사람은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잘 섬겨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정말 감동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아니야, 삽비라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사도들은 다 예수를 모셨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생생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고, 오순절 마다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이 넘쳐나는 귀한 사도들 곁에서 함께 했던 아나니 삽비라고요. 자기 담임 교역자가 사도 베드로 였다라고 한다는 것을 보면은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적 환경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재산도 있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던 사람인데 다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멋지게 쓴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었기를 원합니다. 깨었기를 원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간 다 떠날 겁니다. 내 유신도 내가 붙잡을 수 없습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엇이 정말 나를 이끌었는지를 알고, 두려움이 나를 잡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멋지게 살다 주님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린 관에 나왔습니까? 오늘 시간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맡기세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괜찮습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주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가 부모가 대화가 안 되지만 부모가 나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키워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인정하고 주님을 맡길 때 두려움을 물러가고 하나님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주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